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선택하신 이후에 다시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아마도 그 집은 가버나움에 있는 베드로의 집으로 추측이 됩니다. 갈릴리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주로 공생애 가운데 사역을 하셨던 곳이고, 베드로의 집은 이러한 주님의 사역의 센터와 같은 역할을 했던 곳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오는 것을 이제는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밀려오고 또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20절을 보면 그가 집으로 오시자 군중이 또 모여서 그들은 빵 먹을 겨를도 없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필요와 요구에 대해서 막무가내로 전혀 예수님을 배려하지 않으면서 매일매일 연일 예수님을 괴롭게 하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하실 틈도 없으셨다고 성경은 당시에 주님이 처하신 상황을 이렇게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역을 하면 빵을 뜯어 먹을 겨를도 없었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얼마나 피곤하시고 분주하게 하루를 보내셨는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보내시면서 제대로 주무시거나 제대로 먹지도 쉬지도 못하시면서 사역을 강행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식사를 할 시간이 없을 만큼 분주하게 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금방 번아웃이 되기 때문이죠. 주님의 사역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시달리며 잠시라도 앉아서 편안하게 식사를 하시기는커녕 빵 한 조각도 입에 넣을 여유가 없었다는 것을 보면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사조차 거르기 일쑤였던 이런 상황이 주님께 이어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전도자의 길이고 그것이 그의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 밥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영혼들이 죄로부터 노임을 받고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는 것을 볼 때 이것보다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없듯이 오늘날 참 주의 종들에게는 먹고 입고 쉬는 것보다 오늘도 한 사람의 영혼이 회심에 이르는 것을 보는 감격이 더 중요한 법입니다.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그 감동과 희열이 있어서 오늘도 사명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주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능히 감당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모든 사역의 원동력은 바로 깊고 간절하며 긴 기도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토록 주님께서 분주하고 피곤하신 가운데서도 주님이 기도에 매달리신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원동력이 하나님과 깊은 사귐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을 하루 종일 대하시면서 제대로 쉬지도 먹지도 못하시는 가운데서도 주님이 그 모든 일들을 힘있게 감당하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과 매일 대면하시는 그분의 기도가 주님의 모든 사역의 원천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또 주님을 섬기다가도 우리의 인생을 지탱하다가도 지치고 힘겨워 나가 떨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더 깊고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함이라는 것을 성도 여러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생애 속에서 이 같은 신앙의 원리들을 잘 길어 올려서 우리의 신앙과 삶에 적용하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것이 주를 본받아 이 땅에서 성도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첩경이 되는 것입니다.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각종 병에 걸린 자들이 모두 나음을 입고 있는 이러한 일들은 보편적으로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가 어느 곳에 계신다라는 소식을 듣기만 하면 언제든 어느 곳이든 구름떼처럼 주님께로 나아오고 또 나아오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듣기 위해서는 언제나 그렇게 마음이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움직이지 않는 자들이 자기들의 육신을 위해 건강과 재물을 위해서는 이렇게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보이는 이 열심과 이 집착을 보십시오. 오늘 이 시대의 모습도 오늘 이 시대 대부분의 신앙의 모습도 절대로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육신적인 일에는 어떤 수고와 얼만큼의 시간이 필요한다 해도 그 일에 기꺼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갈아 바치지만 영혼을 위한 일이고 영적인 일, 거룩한 가치를 위해서는 그렇게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에 대해서 집착하는 일이 있어서 이것을 귀하게 여기고 열정을 쏟는 사람들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소수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예수를 통해서 일어나도 여전히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무리들이 있었는데 오늘은 성경에 그들이 예수의 가족들이었다. 예수의 친족들이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지금 예수님을 만류하기 위해 예수님께로 나아왔습니다. 왜 예수님을 만류로 왔을까요? 사람들이 그를 미쳤다고 모두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너희 집에 예수가 미쳤어 지금. 미쳐서 저런 일을 하고 다니는데 가족이라는 사람들이 그걸 지켜보고만 있는 거요? 사람들이 와서 예수가 미쳤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는 자들은 아마도 예수님과 동향의 사람들이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21절을 보십시오. 그의 친척들이 그 소문을 듣고 그를 붙잡으려고 나왔으니 이는 그가 미쳤다라고 사람들이 말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고향 나사렛으로 가셨을 때 고향 사람들에게 수모를 당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사야서의 61장의 내용을 인용하시면서 그 말씀의 모든 내용이 다 이루어졌고 자기가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밝혔을 때 그는 고향의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한 위기까지 처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익히 알고 있었던 예수를 자기 동네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란 그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할 마음이 나사렛에 살고 있던 그 누구도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 마음을 추어도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주님께서는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사렛을 떠나 주 사역지를 갈릴리의 가버나움으로 옮기게 되신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께서 가지신 능력과 권능 앞에서 그에게로 몰려오고 있었지만 소수의 예수의 가족과 친족들은 그가 미쳤다고 떠드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깊이 예수님을 우려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급기야 그들은 예수님을 붙들러 나왔습니다. 그가 더 이상 선지자 노릇을 하지 못하도록 그를 붙잡고 만류하기 위해 온 것이었고 또 한편으로는 그들은 예수께 몰려오는 이 수많은 무리들로부터 예수를 지키기 위해서 주님께로 나왔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가족들조차도 예수께서 메시아다, 메시아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염려는 사실 기우에 불과했지만 그들이 자신이 알고 있는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보지 못할 때 그들의 이 같은 행동은 가족으로서 어쩌면 당연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다른 가족들처럼 그저 예수님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할 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가 메시아다 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신뢰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는 분명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녀 역시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천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수태고지를 받았던 마리아만큼은 예수님을 이해하고 그가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녀의 가족들에게라도 변호해 주었어야 했지만 성경은 어디에도 그와 같은 마리아의 언행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예수의 다른 형제들과 자매들 또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은 당연한 것이었겠죠. 인간의 경험과 선입견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예수를 낳은 그의 육신의 어머니까지, 그 어머니의 마음까지도 온통 인간적인 걱정과 염려로 예수를 바라보게 했으니 말입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형제의 이름까지 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인간적인 관점에서만 바라보고 그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보지 않고 자기의 가족으로만, 형과 오라버니, 내 아들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이루실 위대한 일들에 대해서 그들은 모두 무지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예수는 분명히 어려서부터 모든 면에서 완벽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어린 시절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었고 그렇게 30년을 그들과 함께 성장해 오는 것을 지켜보았으면서도 어떻게 예수께서 메시아 되심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했던 것일까요? 오직 믿음이 아니면 무엇으로도 예수께서 나의 구주 되심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을 주셔야 예수가 구주라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지 예수와 30년을 같이 살았던 그의 가족 모두도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않았습니다. 30년을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이 그에게 참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예수가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미쳤다고 떠드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에 반응하는 예수의 친족들을 보십시오. 그가 비록 오랜 시간 함께한 가족의 한 사람이었어도 한순간 이제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바라보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의 가족으로만 여기고 있었던 그들의 염려하고 불편한 마음 또한 불신앙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불신앙이다. 우리가 예수에게 미칠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를 미쳤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예수에게 미친 우리를 보고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친구들이 어우 저거 예수한테 미쳤어 이런 말 듣는 게 뭐가 그렇게 이상한 일이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6장 24절에 베스도 총독은 바울의 말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다 듣고 뭐라고 얘기하죠?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건 성도 여러분, 예수에게 미치는 것입니다. 예수에게 미치지 않고는 예수쟁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일은 성령을 받지 않은 자유인들이 보기에 미친 짓입니다. 오히려 한 사람의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믿지 않은 자들에게 그렇게 보여지지 않는 것이, 미친 사람처럼 안 보이는 게 그게 정상적인 믿음이 아닌 것이지, 한 사람의 참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을 보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이 저 사람이 미쳤어 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를 고상하게 믿는 길이 있습니까? 아주 품위 있게, 고상하게.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것입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셨나요? 믿음에 열심을 낼수록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찬사를 보내고 지지와 갈채를 보내는 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입니까? 미쳤다는 말을 듣는 것입니다. 당신이 기어이 예수에게, 당신이 믿는 신에게 미쳤군요. 결국 이런 말을 듣게 되는 것이 신앙의 길입니다. 미쳤다는 말은 넋이 나갔다, 제정신이 아니다라는 뜻이죠. 그들은 예수님에게서 그들이 보고 싶은 것만을 보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을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미친 걸로밖에 보이지 않는 거죠. 30년을 같이 한 예수님의 어머니, 형제, 자매들, 그들은 이 순간 또 다른 이름의 불신자들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랬던 예수님의 육적인 가족들도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라는 기록을 통해 볼 때 그들은 후에 예수를 구주로 믿었고 그들은 간절히 기도했던, 성령을 위해, 성령을 받기 위해 기도했던 이러한 120문도 가운데 그 무리에 속해 있었던 것으로 사도행전은 증언을 하고 있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육신적인 가족들에게까지 은혜를 베푸셔서 마침내 그들이 모두 예수를 구주로 믿게 만드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던 나사렛에서 어떤 기적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나사렛에서는 주님이 아무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서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믿음을 불어넣으시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간절히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영혼 안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22절에서 30절까지는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께로 찾아오기 전에 한 사건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서기관들이 다시 충돌을 일으키는 장면이었습니다. 20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말하기를 그는 바알 지붕에 사로잡혔다 라고도 하고 귀신들의 두목의 힘으로 그가 귀신들을 쫓아낸다 라고도 하였다. 직역을 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서기관들이 주님을 또다시 힐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이제 예수가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까지 사람들에게 떠벌리면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새로운 가르침이 대중들에게 급격히 파급되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든 막아야 했습니다. 얼마나 급했으면 예루살렘에 있는 공의회의 박식한 서기관들까지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이 사태를 조사하고 그리스도를 막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서기관들이 이곳으로 파견돼 왔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에 대해서 아주 뻔뻔하고 불경스러운 낙인을 찍어서 대중들에게 급격히 퍼져나가고 있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를 가로막고 이것을 깨뜨려서 그들이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한 궁색한 변명을 지금 주님께 쏟아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절대로 예수를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마음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에게서 온갖 신적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들은 그렇게 그리스도를 향한 강팍한 마음을 거둘 뜻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은 유대교를 대표하는 자들로 여전히 면밀히 예수님의 모든 말과 행동을 관찰하고 그것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책잡을 만한 결정적인 문제들을 발견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는 그들의 눈에 가시였습니다. 모든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모든 준비를 그들은 착실하게 지금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번에 예수께 대해서 그를 깎아내리려고 했던 판단의 논리는 예수가 귀신과 마귀의 왕으로부터 조종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에서도 동일한 말로 예수를 비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4절, 12장 24절에서 32절,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3절 동일한 형태의 비난이 여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결론은 예수는 바알세불의 종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거나 사탄이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전자를 인정할 마음이 없으니까 후자의 논리를 가지고 예수를 지금 바알세불에 사로잡히는 바알세불의 종이다 이렇게 비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메시아의 권위와 능력을 전혀 인정할 마음이 없었기에 이들은 이 궁색한 논리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단죄하려고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알세불은 헬라어로 벨제불이고 라틴어 성경의 벨제붑의 영어식 표기입니다. 헬라어 바알제불은 바알왕 또는 고귀한 존재 바알이라는 가나안 우상신 이름의 셈족어의 음역입니다. 그 의미는 파리대왕, 똥파리왕, 파리대왕으로 유대인들에게 경멸을 받던 신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 의해서 그 이름이 사탄의 별명처럼 귀신의 왕으로 바알세불로 이렇게 불리워지고 있었던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사탄, 귀신의 왕이시였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는 사탄의 힘을 입어 이 모든 일을 행한다고 소문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악랄하게 예수님을 모독하고 있었습니다. 집혔다라는 말의 의미는 가지고 있다, 사로잡히다 이런 뜻으로 예수께서 귀신의 왕에게 사로잡혀서 이렇게 귀신을 내쫓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악의적으로 비방하고 있었던 거죠. 이것은 실제로 당시 이방인들 중에는 주술적인 행위를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자들이 실제로 존재했단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그런 자들과 동료로 취급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인정하고 싶지 않은 대상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 존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악의적으로 비방하고 조롱하고 부정합니다. 그렇게 상대를 멸시하고 모독하는 것으로 자기들이 더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러 오신 메시아를 귀신의 왕의 추종자로 이렇게 간주하려고 했던 유대주의자들을 보십시오.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고 싶은 것만을 믿으려고 합니다. 그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여기는 존재에 대해서는 일제히 그를 부정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불신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왜 사람들은 다른 종교를 비난하고 거부하는 일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고 오직 교회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멸시하고 조롱하는 일에는 이토록 열심을 내는 것일까요? 여러분, 불교나 무슬림이나 힌두교가 지금 기독교만큼 박해를 받거나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까? 유독 기독교만 가지고, 교회만 가지고 집요하게 세상은 물어뜯고 핥히고 세상이 모두 일어나서 유독 교회만을 반대하고 성경을 거부하고 멸시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그 배후에 이같이 사탄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이죠. 오직 성경만이 참된 진리이기 때문에 다른 종교는 뭐 건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기독교만, 예수만, 예수 믿는 사람들만 짓 밟으면 세상의 임금은 자기가 이긴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갈수록 더 격화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유대주의자들에게 언제나 공격을 받으셨듯이 초대교회를 세우면서 복음을 전파했던 열두 사도가 모두 그렇게 순교와 박해의 길을 갔듯이 진리 위에 서 있는 참 복음과 교리를 전파하는 가르치는 교회는 언제나 사탄의 목표가 되고 끊임없는 세상의 도전을 받아들여야 되는 진리 수호의 마지막 보루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우리가 겪게 되는 모든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오직 참된 믿음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감당하셔야 되는 모든 고난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고난과 시련과 박해는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결기를 다지고 우리가 맞이해야 될 날들을 믿음으로 잘 준비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때가 되면 사람들이 우리에게도 더러운 귀신들이 시인 자들이다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들이 주장하는 진리만이 옳다고 여기는 저 예수쟁이들은 이 사회의 암적인 존재들이고 절대로 같이 갈 수 없는, 우리랑 함께 갈 수 없는 꼴통들이다. 저들이 믿는 신은 어리석게 그지없는 오직 자기만이 참신이라고 주장하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상한 신이라고 비방하면서 우리를 멸시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상황들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23절에서 2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그가 그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 어떻게 사탄이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만일 한 왕국이 스스로 갈라지면 그 왕국은 설 수 없고 만일 한 집이 스스로 갈라지면 그 집은 설 수 없다. 만일 사탄이 서로 대적하여 일어나서 갈라지면 설 수 없고 끝이 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매우 논리적으로 그들의 모독적인 말에 대해서 반박하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감정적으로 흥분돼서 그들에게 버럭 소리를 지르지 않고 그들을 불러서 자신에게로 가까이 오게 하셨습니다. 이리 와라, 이리 와서 내가 하는 말을 좀 들어봐라. 침착하게 그들과 대면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비유로 빗대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진리를 접하는 모든 이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깨달음을 주기 위해 주님은 이같이 답변하신 것입니다.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내어 쫓을 수 있느냐? 사탄의 두목이 어떻게 사탄에게 속한 귀신을 같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내쫓는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주님의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내전을 일으키면 그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고, 이 한 집에 사는 가족들이 서로 분쟁하면 그 가정이 결코 설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유대주의자들의 주장과 그들의 논리가 얼마나 허접하고 허무맹랑한지를 주님은 명확히 드러내셨습니다. 이같이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인 그들의 도발에 대해 주님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면 사탄이 스스로 자신들을 거스려 내분을 일으키게 되면 필연적으로 망하는 일이 일어날 뿐인데 성경은 최후의 날까지 사탄의 왕국이 이 땅에서 지속됨을 말씀하고 있으니 이런 일들이 일어날 까닭이 없지 않겠느냐 하고 주님은 그들의 주장을 일거에 봉쇄하셨습니다. 사단이 자신의 졸개들을 거스려 분쟁하면 망할 것인데 자기 손으로 자기 왕국을 허물겠느냐, 너희들 같으면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겠느냐, 이런 의도로 주님은 이 같은 그들의 어리석은 논리를 반박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똑똑하다고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진리를 깨우치지 못한 그들의 영혼은 어둡고 어리석은 자들의 말과 논리로 잘 들어보면 굉장히 허접하고 지혜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믿지 않은 자들의 논리.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진리에 정통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들의 논리를 명쾌하게 부셔버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성경의 진리로 무장하지도 않고 지혜와 명철을 구하지도 않기 때문이죠. 어떤 말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는 질 이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해 무지하기에 언제나 조롱당하고 무시당하고 업신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가 아닌가요? 성도 여러분, 어떤 말로 기독교를, 성경의 진리를 비방할 때 우리가 그것을 능히 물리칠 수 있을 만큼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실력을 기르십시오. 여러분들의 영혼에 나를 세워두십시오.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르지 않습니까? 다른 것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더욱 힘쓰십시오. 지혜와 명철을 구하십시오. 세상이 결코 추종할 수 없는 논리의 힘으로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으로 저들을 압도하면서 그들을 진리로 이끌어와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니엘서에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처럼 빛날 것이라고. 물론 믿지 않으려고 하는 자는, 유기된 자들은 우리가 무슨 말을 해도 믿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논리와 변증은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돌아와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의 영혼을 세상의 어두움에서 건져내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27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그 누구도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먼저 그 강한 자를 묶어놓지 않으면 그 집의 물건들을 털 수 없다. 묶은 뒤에라야 그 집을 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강한 자는 사탄을 비유하신 말씀입니다. 강한 자를 결박한다는 의미는 사탄과 그 졸개들, 모든 마귀와 악한 영들을 축출하고 사탄의 왕국을 파괴시키는 일을 가리킵니다. 강한 자를 결박한 후에 그 강한 자의 집에 물건을 훔치는 게 맞다면 사탄의 왕국에 들어가서 귀신을 내쫓고 사탄에게 얽매인 자들을 풀어주려면 강한 자부터 그럼 결박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 집 주인인 제일 강한 놈부터 무너뜨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는 일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렇게 사탄의 왕국을 무너뜨려서 죄 아래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자유를 얻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오셨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께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멸하는 이런 행위가 이미 사탄의 왕국을 허무는 일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모든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일들의 배후에 이 모든 일들을 겪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더욱 견고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함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모든 육체의 질병을 비롯한 어떤 고난이나 시련이 와도 더 하나님을 잘 믿으며 우리 신앙을 더 공격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만 우리를 이렇게 회방하는 사탄의 역사도 그 배후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모든 육신과 영혼의 연약함 속에서 뒤로 물러나서는 안 되고 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의지하고 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더 하나님을 신앙하는 일에 열심을 내셔야 합니다.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것이 사탄의 나라를 허물고 그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심이라면 우리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더 선명하고 확고하게 우리 안에 세워지기를 사모하는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이유이고 사탄의 회방과 공격을 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용하시는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강한 자를 결박하여 그 세간을 늑탈하고 무너뜨리기 위해 오신 더 강한 존재라고 비유적으로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는 계속해서 복음이 이 땅에 전파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주의 재림의 날까지 이 땅에 세워진 사탄의 나라들을 파괴해 나아가는 일을 행하실 것임을 그렇게 알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세워진 교회와 성도의 가정은 사탄의 나라를 멸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전진기지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냥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가정과 교회의 이 세상에 있는 그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전진기지다. 교회와 성도의 가정이 진리 위에 굳게 서서 더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의 도를 드러낼 때 사탄의 왕국들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축출되고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한 영혼, 한 가정, 한 교회로 우뚝 세워지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와 함께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말했습니까? 싸우지 않는 군사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탄의 왕국과 더불어 혈투를 벌이고 있는 자들,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사탄 마귀의 영토였던 한 영혼을 그리고 한 가정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감으로 사탄의 나라를 멸하는 일,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린 그것을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 용사된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사탄 마귀를 결박해서 무정행 속에 던져 넣으실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공중의 권세 잡은 모든 세상의 임금과 치열한 영적 싸움을 감당해 나아가야 될 그런 사명을 가진 자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신자의 사명이고 정체성입니다. 죄 아래서 고통당하고 신음하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탄의 매인자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 결박을 풀고 그 사망의 자리에서 건져내는 일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구원의 도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일은 모든 거듭난 자들에게 주님이 바라시는 일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이 행하시던 일이었습니다. 이 일은 모든 성도와 교회가 주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서 지속해 나아가야 되는 위대한 사명입니다. 강한 자의 집에 세간을 강탈하신 이가 주님이십니다. 사탄보다 강하신 주님, 모든 사탄에 묶인 영혼들을 해방시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탄보다 더 강하신 분이라는 것을 주님은 똑똑히 밝히셨습니다. 예수님은 미치광이도 귀신의 왕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탄의 종에서 죄의 저주에서 영원히 벗어나게 하신 메시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잊지 마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가 더 뚜렷해질 수 있습니다. 28절에서 29절을 보겠습니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인자들의 모든 죄와 그들이 하는 모든 어떤 모독도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거하게 될 것이다. 주님은 이제 그리스도를 향해 이토록 신성 모독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는 서기관들에게 매우 두렵고 무서운 경고를 그들에게 날리고 계셨습니다. 진실로라는 말은 아멘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멘의 의미가 진실로라는 뜻입니다. 원문에는 아멘으로 이 구절이 시작이 됩니다. 아멘으로 시작되는 모든 주님의 말씀을 한글에서는 진실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 주님의 이 아멘이라는 의미는 그리스도의 진실되신 성품에서 비롯되는 약속의 말씀으로 주님의 매우 중요한 말씀을 정하실 때 주님은 항상 이 표현을 하셨습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할 때는 아멘, 아멘 두 번을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주님의 뜻을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이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 의미가 엄숙하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회방하는 회방은 사하심을 얻을 수 있는데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게 된다라고 못을 박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들, 상대방을 욕하고 미워하고 괴롭히는 각각의 이런 모든 죄들은 다 용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사람에게 짓게 되는 모든 죄들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그가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때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주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그 죄악의 영원한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한 모든 추악한 죄들, 내 자신에게만 아니라 타인을 향한 모든 죄까지 주님은 다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결코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다 라고 주님이 엄히 말씀하신 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을 회방하는 죄라고 꼭 집어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결코 인정하지 않는 죄, 즉 성령을 회방하여 예수를 귀신의 왕의 지배를 받는 존재라고 말하는 바로 이 같은 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고 내 인생에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고 그의 존재를 부정하며 정면으로 진리의 가치를 거부하고 믿음에서 돌아서는 죄는 바로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가 아직 복음에 대해서 깊이 올바로 아는 바가 없어서 그런 말을 했다면 그것으로 그가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수많은 시간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을 들었고 예수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구원의 길에 대해서도 여러 교리에 대해서도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거부하는 자는 예수를 조롱하고 부정하고 멸시한 자에게는 다시 기회가 없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태도를 버리고 속히 그리스도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가 오늘 죽어 지옥에 떨어지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는 다시 돌이킬 수 없고 영원한 지옥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기록되어 있어도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죄가 바로 성령 회방 죄입니다. 유기된 자는 그러므로 결국 믿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하나님과 진리를 불신하는 것을 통해서 그 자신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아닌 것을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을 통해서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고 자신의 심이 부패하고 죄악됨을 고백함으로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질 때 그가 회심을 경험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믿어지지 않고 이것을 끝까지 극구 부인하게 되는 자들은 영원히 그 구원의 길이 그에게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늘도 참 진리와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귀와 마음에 생생하게 들려주고 있어도 끝내 진지한 믿음으로 주를 찾으며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가 되심을 고백하며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그 죄를 회개함으로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지 않는 모든 자들은 결국 사함을 받을 수 없는 성령을 회방한 그 죄로 인해 지옥의 영벌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으라고 말해도 회심의 중요성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었어도 이에 대해 미동조차 보이지 않는 자신의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방임하거나 방치하고 있는 모든 자들은 성령을 회방하고 있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그렇게 예수를 믿지 않고 어느 순간 믿음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박차고 떠나버리는 것, 명백한 배도이고 그리스도를 등지는 죄악입니다. 모두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일입니다. 성령 모독죄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눈앞에서 보고 있으면서도 예수가 귀신의 능력을 힘입었다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악의적으로 떠드는 것과 같이 현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되심을 거부하고 부정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고 멸시하는 것입니다. 너나 믿어. 너나 교회 가. 너나 공부해. 난 필요 없어.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을 더 엄중하게 적용해 보았을 때 그리스도가 바알세불의 조종을 당한다고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서기관들이 말했던 것, 말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오신 분으로 그렇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단순 무식하게만 이해할 뿐 그 그릇된 지식의 근거에서 잘못된 신앙의 길을 고집하고 그 길을 고집스럽게 가고 있는 것도 매우 두려운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단순히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만으로만 여기는 것, 인간의 관점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철저하게 오해하고 진리의 모든 다른 심오한 가치들에 대해서는 외면한 채로 오직 현세 기복주의와 현세의 물질적 여유와 행복에만 몰두해서 하나님을 신앙한다면 이 모든 일이 성령 회방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모든 일, 참 복음과 진리를 통해서 영혼을 죄의 어리석음과 무지에서 건져내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무지의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일을 모두 다 부정해버리는 것, 성령을 회방하는 죄입니다. 모든 계시를 받아놓고도 믿지 않는다면 이것이 성령 회방죄입니다. 이러한 설교를 듣고도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새빨간 거짓말이고 이 모든 것은 사실이 아니고 나는 죽어도 예수를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결론 내리는 것이 바로 성령 회방죄입니다. 그것이 바로 배교입니다. 나는 내 방식대로 믿겠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불신앙적인 모든 그 생각의 뿌리는 모두 성령을 회방하려는 강팍하고 오만한 마음이 아직 그 영혼 안에 또아리를 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두렵고 위험한 일입니다. 히브리서는 주 1세기에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을 위한 글이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의 기자는 그들에게 배교에 대한 두려운 경고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를 믿은 그리스도인들이 된 자들에게 그들에게 배교를 경고합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에 우리가 이같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성령을 통해서 이미 나눠줬고 증거됐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히브리서 기자가 말합니다.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등한히 여기면 어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냐.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는 것은 결국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다 버리고 배도의 길을 열어주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거죠. 구원의 문제를 가볍게 여기면서 오늘도 차일피일 뭐 대충 교회 다니는 것으로 이렇게 자기와 하나님을 기만하면서 이렇게 예수를 믿고 아니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것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 있는 것이다. 배도할 수도 있다. 당신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여러 가지 표적과 기사를 보이신 것을 보았고 알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예수의 능력을 경험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 히브리서 기자는 경고합니다. 이 큰 구원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보았으면서도 이것을 부정한다? 그러면 너는 그대는 심판을 피할 수 없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한 번 비추임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베드로를 강력하게 경고하신 것을 우리가 이미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비추임을 받았다는 것은 구원의 도에 대한 상당한 지식을 이미 그가 충분히 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것을 진리 안에서 성령을 통해 경험해 놓고도 무엇이 진정으로 올바른 믿음인지를 배웠으면서도 이 모든 것을 버리고 불신앙의 자리, 그릇된 거짓된 인간이 중심이 된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 버린 자들에 대한 두려운 경고를 우리는 똑똑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건 믿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예외로 두고 교회 안에 있는 자들까지도 오늘의 이 시대는 예수를 올바로 제대로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믿고자 합니다. 엄격하게 적용하면 다 성령 회방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명령과 그 계명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여러분,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래도 교회만 나오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실 문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9절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길, 진리의 길, 영생의 참된 믿음의 길에 대한 정교한 지식을 우리가 모두 듣고 알고 있으면서도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참된 구원의 길을 거부한다면 아우 저는 그렇게는 못 믿겠습니다. 좀 쉽게 가겠습니다. 좀 편하게 갈 테니까 뭐 그럼 그렇게 가시든가. 그렇게 참된 구원의 길을 거부한다면 그는 결국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에게는 오직 지옥 불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목사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오늘날 교회의 부패와 타락의 가장 심각한 원인은 이 잘못된 구원관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것은 숨김없는 사실입니다. 잘못된 구원관. 그래서 제 멋대로 믿으려고 하는 이 잘못된 믿음에서 오늘의 이 교회의 세속화와 부패와 타락은 비롯된 것입니다. 아직도 여러분 중에 그리스도를 깊이 마음을 다해 믿지 않고 이것을 거부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리스도가 단지 나의 삶의 불행에서 나를 지켜주고 건져주시는 분 정도로만 여기면서 종교 생활을 편안하게 하려고 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으로, 입술로, 삶으로 여전히 그리스도를 멀리하고 그 도에 복종하지 않으려는 분들이 이 가운데 계신다면 속히 뜻을, 마음을 돌이키십시오. 여러분 지금 매우 위험한 자리에 계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지식을 통해 부디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두려운 심판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깊이 알지 못할 때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전혀 아는 바가 없이 종교적인 생활만 했을 때 우리는 모두 참된 복음과 진리에 대해서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렇게 우리가 무지한 가운데 행한 그 모든 것을 주님은 용서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직분까지 맡겨주셨다고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지막 30절에 그들이 말하였다. 그가 부정한 영에 사로잡혔다. 그가 부정한 영에 사로잡혔다. 누구한테 하는 얘기죠? 예수님께 하는 얘기입니다.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자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자들은 예수가 더러운 귀신에 들렸다. 예수는 엉터리다.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은 거짓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부정하고 멸시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하는 자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잘못 알고 그분에 대해서 잘못 표현한다면 그래서 우리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면 그것은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12장 32절에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을 향해 바알세불에게 조종을 당한다느니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느니 떠들어대고 있던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들의 모골이 송연해지는 두려운 말씀으로 그들을 향해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계셨습니다. 입 닥치고 똑바로 들어라. 지금 주님의 의도가 이런 것입니다. 입을 그렇게 함부로 놀리다가는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 너희 앞에 구약에 그토록 구구절절히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서 있는 것을 보고도 그가 행하는 모든 이적과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예의를 갖추기는커녕 바알세불이 집혔다느니 짓거려대고 있는 이런 언동에 대해서 주님이 똑똑히 말씀하시는 너희는 성령 회방죄를 짓는 것이고 너희는 모두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그들에게 최후 통첩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모두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짓고 있고 너희는 반드시 지옥에 들어간다. 성도 여러분, 큰 배도가 일어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진리의 도에서 벗어나 여러분이 신앙의 고백을 지키지 못하는 자가 되면 우리 또한 성령을 회방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없네. 믿음이 없는 줄 알았는데 믿음이 있구나 이건 괜찮은데 믿음이 있는 줄 알고 천국에 갈 줄 알았는데 내가 이렇게 예수를 우습게 부인해버리다니 결국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끝까지 지키는 것 그것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더욱 진리 안에 거함으로 구원과 영생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늘에 속한 자들로서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보다 영원한 나라를 생각하고 그 나라의 백성들답게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나라의 법과 관습과 문화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구별된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환경 속에서 나타내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에 산보를 나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틈만 있으면 육신의 즐거움과 안위와 쾌락을 추구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사명을 가지고 보다 치열하게, 보다 그것에 집중하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자들입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범하며 오늘도 무지와 어둠 속에서 불신의 길을 가고 있는 여러분의 가족들을, 그들의 영혼들을 부디 생각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사명이 존재합니다. 여러분의 천국과 지옥을 정말 믿는 분들이라면 활활 타오르고 있는 집에 여러분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잘 타고 있구나. 구경하시겠습니까? 천만에. 화급하게 뛰어들어가서 그들이 불타는 집에서 밖으로 구조해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지옥의 불구덩이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해서, 부모님에 대해서, 형제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진지하게 돌아보십시오. 이 말씀이 농담처럼 들리십니까?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자들은 모두 지옥불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 끔찍한 주님의 경고를 듣고도 돌이키지 않고 그를 죽이고자 한 자들이었습니다. 믿음은 인간의 의지적 결단이나 노력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들을 자들이 듣고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귀를 틀어막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저주하고 혐오하고 돌아설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 이 극명한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렇지 않은지를 금방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우리는 이로써 사탄의 나라들을 파괴시키고 그리스도의 왕국을 완성해 나아갈 사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아름다운 일에 사용해 주시도록 무장시키시고 복음의 나팔수로 하나님이 우리가 있는 어느 곳에서든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군사로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주의 붙드심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서 행하시던 그 일을 우리가 우리의 생애 가운데 이 일에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다가 영광스러운 주님을 배울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사용해 주시기를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